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군이 쌍매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주한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공군 제51전투비행단 예하 제25전투비행대대와 한국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항공기들이 참여한 가운데 21일부터 24일까지 훈련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들어 실시되는 첫 쌍매 훈련은 한국 강원도 원주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공군에서 FA-50 파이팅글 전투기와 KA-1 웅비 경공격기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퇴역 예정인 주한미공군 A-10 썬더볼트 공격기와 공격기의 쌍매 훈련 참여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10은 넓은 날개 면적과 고출력 엔진 덕분에 저속 비행이 가능하며 기수 하단 중앙에 30mm 구경 GAU-8A 어벤저 회전기관포가 장착돼 있어 이른바 탱크 킬러로 불립니다. 주한미군은 쌍매 훈련이 1991년부터 이어져온 미한 공군 간 대대급 공중연합훈련으로 이를 통해 미한 동맹은 해야마다 성장하고 강력해져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35대와 해군 함정 6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기 중 27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북부, 남서부, 동부의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며 영공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되는 방공식별 구역에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해당국은 이에 대한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서 이 같은 군사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3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성명에서 나는 경제가 실패하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하나의 매우 큰 호의를 베풀겠다며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당장 마무리하고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휴전 관련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서방국들에 수출하는 품목 등의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와 각종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시작하지 못했을 이 전쟁을 끝내자면서 우리는 쉬운 길 또는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지만 늘 쉬운 길이 더 좋았다면서 협상을 통해 더 이상의 사망자 발생을 막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의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군은 야간을 틈타 자포리자의 주거지역과 기관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26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포리자 내 점령 지역을 담당하는 러시아 관리들도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동원해 자포리자 원전이 위치한 에너호다르시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이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원전 사고 등을 우려해 이 지역에서의 교전 자제를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어제 보도에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의 발언을 인용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이 생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로 추정되는 이 북한군 병사는 이송 도중 전신주에 머리를 들이받았으며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11,000명 규모의 북한군 상당수는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 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멘 내 친이라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활동은 중동에서 미국 민간인과 인력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긴밀한 역내 파트너들 또 국제 해양 무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대통령의 공식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의 분위기도 싹 바뀌었습니다. 백악관의 상징인 오벌오피스는 타원형의 사무실인데요. 미국 행정부의 변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대통령의 위엄과 위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난 20일 의사당에서 취임식이 이루어진 단 몇 시간 사이에 새 단장을 끝낸 오벌오피스. 맨 먼저 취재한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결단의 책상 위에 돌아온 작은 빨간 단추 등 오벌오피스의 달라진 집기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의사당 인근 실내 행사장에서 취임식을 지켜봤던 군중 앞에 서서 우리는 이 타원형 사무실을 좋아한다. 전쟁 등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끝난다고 말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자, 결단의 책상이라고도 부르는 미국 대통령 책상 위에 빨간 버튼 돌아왔습니다. 술과 담배는 일절하지 않지만 하루에도 10잔 넘게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서 단추만 누르면 대통령의 콜라를 대령하는 부름 전용 장치가 결단의 책상 위로 돌아온 겁니다. 이 대통령의 책상 앞쪽에 조지 워싱턴, 알렉산더 해밀턴, 토마스 제퍼슨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 또 에이브럼 링컨 등 전직 대통령, 재무장관의 초상은 이번에도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초상으로 바뀌었고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흉상도 벽난로 옆에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공식 국조가 됐죠. 흰머리 독수리 은색 장식물이 새로 벽난로 위에 놓였고요. 바이든 대통령 때는 사라졌던 군종별 군기가 오벌 오피스 벽면 둘레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는 2대 존 애덤스 대통령 때인 1800년 11월부터입니다. 이 상징적인 오벌오피스를 따로 둔 것은 1909년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때부터고요. 그동안 오벌오피스의 위치나 공간 구조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미국 대통령의 결단의 책상, 1880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9대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것이고요. 37대 리처드 닉슨, 38대 제럴드 포드 등 몇몇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이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9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였던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24일 금요일에 북한 서쪽 지역은 맑지만 서쪽 지역과 청진과 성북은 맑겠지만 나머지 동쪽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요. 밤부터는 강원도 장전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비는 1mm 안팎입니다. 금요일의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고요. 개성과 신의주는 영하 5도, 함흥 영하 6도, 원산은 영하 3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중간과 희산의 아침 최저 영하 17도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7도, 함흥 8도, 원산 6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 0도, 계산은 영하 3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대체로 맑습니다. 먼바다만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입니다.
인권 문제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
한국 서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생각하게 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그 현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경에 반영한 논평 순서로 이어집니다. 슈퍼그래스의 All Right 들으시죠. 지구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남부 국경에 현역 군인 1,500명을 배치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회담을 하고 유럽의 더욱 공고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이란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합리성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남부 국경 쪽으로 현역 군인을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로버트 살레세스 장관 대행이 22일 오후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국방부가 현역 군인 1,500명과 공중, 정보 자산을 남부 국경에 보내 해당 지역에서 이미 작전을 수행 중인 병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네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남부 국경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약 36시간 뒤에 해당 발표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취임 첫날에 그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살레세스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20일 미국 시민의 안보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대한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국토 안보부 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나에게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남부 국경에요. 이미 병력이 어느 정도나 배치가 돼 있는 겁니까?
네, 국방부는 현역 군인 2,500명이 이미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병력이 60% 증강되는 셈인데요.
네.
새로 배치되는 병력 가운데 500명은 해병입니다. 이들은 원래 2주 전에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산불을 끄는 것을 도우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네. 자, 남부 국경에서 미국의 그 남부 국경에서 군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국방부 고위 관리는 군 병력이 전반적으로 사람과 차량, 선박, 비행기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인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국경세관보호국과 협력해서 CBP, 이 국경세관보호국의 자산의 운영 수준 보수와 이동 또 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이 관리가 전했습니다.
네.
군인들이 법 집행 임무는 맡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이 불법 이주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은 22일 본회의 표결에서 불법 이주민 구금 관련 법안을 찬성 263표 대 반대 15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46명도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상원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정식 법이 됩니다.
네. 자,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특정 범죄로 기소된 불법 이주민을 구금하라고 국토안보부에 요구합니다.
네.
해당 범죄에는 도둑질이나 상점 절도, 주거침입,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 혹은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에는 레이큰 라일리 법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 라일리 씨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주민에게 살해됐습니다. 살인 용의자는 앞서 뉴욕주와 조지아주에서 각각 한 번씩 체포됐다가 이 재판을 앞두고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난민들의 비행편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22일에 보도했습니다.
네.
CNN은 이전에 예정됐던 난민들의 모든 미국행 여행이 취소됐고 새로운 여행 예약도 없을 것이라는 이 국무부 메모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기로 돼 있던 난민들이 많았습니까?
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여행이 취소된 사람이 대략 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조처는 의료 검진이나 보안 검사가 만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라고 CNN이 지적했는데요. 또 국무부 메모가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던 난민들한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요.
네, 이 뉴욕타임스는 이들 난민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전에 미국에 협력했다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아프가니스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
또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중동 출신 난민도 포함됐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난민 재정착을 돕는 기관의 대표인 안젤라 플러머 씨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미국 입국이 취소된 사람들이 법을 따랐지만 이제 위험에 처했다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다시 러시아를 위협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일 곧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조만간 러시아가 미국 및 다른 참여국에 파는 모든 것에 높은 수준의 세금과 관세, 제재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는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할 것이냐고 질문했는데요.
네.
여기에 아마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의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 처음 11달 동안 이 러시아로부터 수입액이 29억 달러였습니다.
네.
2021년에는 이 액수가 296억 달러에 달했었죠. 미국은 특히 2014년에 러시아산 석유 제품 135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재가 시행된 뒤에는 0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반제품 강철이나 이 선철 같은 상위 수입 품목도 수입액이 0으로 줄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22일자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드미트리 폴렌스키 차석 대사는 22일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우선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부가 22일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군요.
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22일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캐나다 연구소에서 전임 백악관 수장,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임 백악관 수장이 모든 면에서 절망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작지만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누구와 거래해야 하는지 그리고 워싱턴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대미 관계와 군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양측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어떤 양자회동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러시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랴브코프 차관은 푸틴과 트럼프 사이 접촉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도 워싱턴으로부터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표가 나오면 일정 조정과 조직적인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쟁을 끝낼 그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뜻을 밝혔었죠.
네, 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을 유지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정상이 만났네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2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동 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강력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près l'entrée en fonction de la nouvelle administration aux États-Unis, il appartient plus que jamais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 유럽인들과 우리 두 나라가 단합되고 강력하며 주권적인 유럽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유럽은 대서양 횡단 관계에 속해 있고 또한 자체적인 이익을 인지하고 있고 유럽의 가치와 수단으로 이를 지켜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독일의 숄츠 총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숄츠 총리 역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유럽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숄츠 독일 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Und ganz aktuell in dieser Woche haben wir es mit einer neuen US-Administration zu tun.
이번 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를 상대하고 있다고 밝힌 숄츠 총리는 이미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어서 유럽과 미국은 오랜 우정과 파트너십의 역사가 있다며 우리는 또한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그 만났던 이유가 미국의 그 새 정부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네, 그건 아닌데요. 사실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한 엘리제 조약 6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이다 보니까 미국 새 정부와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양국 정상은 대미 관계 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네. 독일이라나 뭐 프랑스라고 하면 경제력이나 영향력 등을 보면 뭐 유럽에서는 뭐 가장 중심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유럽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럽은 강해져야 하고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럽이 더 공고히 뭉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와 독일 이 두 나라 정상이 이렇게 미국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유럽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역의 공정성을 찾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미국의 관세 대응을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미국에 대한 유럽의 방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이 자국 방위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체 산업 기반, 자체 역량, 자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의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메시지를 남겼다고요?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전략 담당 부통령이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과 상대할 때 합리성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리프 부통령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네,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자리프 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면서 이란은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번에는 더 진지하고 더 집중적이며 더 현실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 이란 핵합의가 깨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란 핵합의, 이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 때인 지난 2015년에 체결됐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현안이었는데 장기간 협상 끝에 이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이란, 그리고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또 독일 등이 이란 핵합의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듬해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죠.
네. 그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를 했던 겁니까?
네, 핵합의에 따라서 이란은 국제 세계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자국의 핵 개발을 제안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란 핵합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핵합의에 있는 이른바 일몰 조항,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란 핵 개발에 부과된 주요 제한 조치들이 해제된다는 점, 또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네.
결국 2018년 5월에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거기에 맞서서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했고요.
맞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 재가동에 들어가서 핵합의에서 약속한 수준인 3.67%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농축 우라늄 농도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90% 농도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네. 자,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추진했던 최대 압박 기조를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게 될 경우 이란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와 핵 협상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제니퍼 허드슨의 Love You I Do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이 태평양에서 신탁 통치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마셜 제도 공화국과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그리고 팔라우 공화국입니다. 현재 이 나라들은 협정을 통해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자유연합 국가와 미국의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Palau and Taiwan have a strong and deep relationship, and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we will continue to be a strong.
2023년 6월 수렝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팔라우와 타이완 관계가 강력하고 심도가 있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팔라우가 계속 타이완의 강력한 동맹이자 친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라우는 중국이 아닌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적은 숫자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마셜 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그리고 북마리아나 제도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 위임으로 미국의 신탁 통치령이 됐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신탁 통치령 가운데 북 마리아나 제도를 제외한 세 지역은 1978년 미국령이나 연방국 지위를 선택하는 대신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마셜 제도 공화국과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이 세워졌습니다. 팔라우는 1994년에 독립해 팔라우 공화국이 됐습니다.
With this vote in the US Senate, partial funding flows to the US government. For the tiny Pacific nation of Palau, a US ally, it's a lifeline.
세 나라는 미국과 각각 자유연합협정 COFA를 체결하고 자유연합국 FAS가 됐습니다. 자유연합협정에 따라 미국은 세 나라에 경제 및 재정 원조를 제공하고 영토 통합성을 지켜줍니다. 세 나라 국민은 합법적인 비이민자 혹은 상주 거주자 신분으로 미국과 미국령에서 일하거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세 나라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자국 영토와 수로에 미국이 제한 없이 독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미군은 괌에 있는 해군과 공군기지 외에 마셜제도의 콰잘레인 환초에서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미군은 팔라우에 고주파 레이더 체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FSA 시민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00명이 넘는 FAS 시민이 미군에서 복무한다고 의회조사국은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자유연합국과 미국 사이 관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한국 서울에서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쌓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비정부기구인 국제민주허브가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인권공연예술향연 공명 현장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북한인권 공연예술향연 공명음악회에서 아코디언 연주자인 탈북민 김혜린 씨가 헝가리 무곡을 연주합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한 출신 청년과 전문 음악인들이 참여해 음악이라는 문화예술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과 인권침해 문제를 조명하고자 열렸는데요.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한 비정부기구 IDH의 김승현 대표에게 단체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이제 IDH가 인터내셔널 데모크래시 허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국제민주주의 허브인데 북한 인권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저희가 조금 주목해가지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허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설립한 북한 인권 NGO입니다. 지금은 저희 5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남한 출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북한 출신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예술로 인권을 표현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했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악회의 이름은 공명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사전 용어로는 주파수가 일정하게 퍼져 나가다가 알맞은 주파수에 가면 진동하면서 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명이라는 거를 저희 쪽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다가 북한 인권을 말하는 저희 목소리와 함께 맞아가지고 공명을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되면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좀 뻗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명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미국인권재단과 국제공화연구소, 또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또 에스토니아 국립음악대학교 한국총동문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는데요. 공연은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행사가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의 후원을 받는 행사다 보니까 그 에스토니아의 탈린 대학교라는 곳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 일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음악, 성악, 그다음 피아노, 듀엣 이런 것들로 일부를 구성했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의 국악,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코디언이나 아니면 성악을 조금 섞어가는 협연도 같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의 주제를 각각 나눠서 음악회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더욱 신경 썼다고 합니다.
1부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중심으로 다뤘었고 2부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조금 다뤘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 파병 문제를 접하고 음악에 녹일 수 있게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던 영상이나 공연을 하시는 연주자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어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나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혹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청년들 역시 저희랑 같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떠올리고 같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음악회는 남북청년 비영리단체인 유니시드가 협력해서 더 의미 있는 무대가 됐는데요. 그 참여 계기 탈북민 어메스터 대표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아, 제가 IRI라는 인권단체와 함께 외교관들에게 알리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권 침해를 같이 공유할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오늘 이 콘서트처럼 서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또한 엄 대표는 젊은 세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 기꺼이 동참했다고 전했고요.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문화의 힘이 크다는 걸 모두 다 공감하실 거고요. 근데 이 예술이 주는 또 힘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북한 인권에서는 오늘 이 공연이 주는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탈북민 스스로도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 인권 침해를 알리고 그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은 주변에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시드에서는 아코디언 연주자인 탈북민 김혜린 씨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먼저 김혜린 씨가 연주하고 박보라 소프라노가 협연한 이울 레이즈미업의 현장음과 함께 공연 소감 들어봅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된 것은 우선 제가 이제 유니시드에서 이사로도 활동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북한 인권에도 관심이 많고 오늘 특히 또 북한 인권 공연이기 때문에 또 저 같은 탈북민이 같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명곡인 헝가리 무곡과 그리고 꽃들도라는 곡과 마지막으로 협연한 곡은 유레즈미역 그래서 총 세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분들이 좀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이모저모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서 굉장히 좀 감사도 하고 정말 이런 공연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행사들을 많이 해서 북한 인권을 세계에 좀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특히 탈북민으로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문화 예술의 장이 더 폭넓게 열리길 바랬는데요.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콘텐츠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인권을 알릴 수 있지만 특히 이런 이제 문화적인 것, 뭐 대중 음악이라든지 특히 음악은 또 우리 세계적으로 다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로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북한 인권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이제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뉴스나 언론에서 접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보다도 더 훨씬 많은 인권 침해들이 요소요소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리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인권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남북 출신의 청년들과 외교관, 또 국제기구 관계자처럼 다양한 청중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탈북민 김현수 씨는 You Raise Me Up에 들은 소감에 대해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에 오자마자 듣게 됐던 노래였는데 오랜만에 그때 생각도 좀 나면서 울컥하면서 좀 감회가 깊었습니다.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기는 좀 힘든 주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연도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또 공감도 해주시고 하셔서 오랜만에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공연을 봤습니다. 약간 네, 일반 공연보다도 더 아무래도 제 출신이 탈북민이다 보니까 아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객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북한 그러니까 인권 문제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 관심을 더 넘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대화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면 이제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피아노 연주를 아주 잘했어요. 북한이 너무 자유가 없어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북한이랑 남한이랑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도 나누어지게 되고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잊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북한인권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친 김승현 IDH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울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냥 공명 북한인권음악회라고 게재를 한 게 아니라 제1회 공명 북한인권음악회라고 게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제2회, 3회, 4회, 5회까지 해가지고 계속 북한인권음악회를 저희 쪽에서 주최할 의향은 당연히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장소나 아니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I heard you took the job in Florida.
Yes, that was a hard decision. But you know,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Right,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John이 플로리다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힘든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Opportunity.
기회.
Knocks.
두드린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어떤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두 번은 없다. 좋은 기회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Opportunity knocks but once.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 금쪽 같은 기회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heard that your boss changed his mind.
Yes, he picked David for the job. I really thought that was a golden opportunity for me to live with my parents before they get really old.
존이 플로리다로 가기로 했던 계획을 보스가 바꾸고 데이빗이 가게 됐습니다. 존은 절호의 기회, 금쪽 같은 기회,
A golden opportunity.
금쪽 같은 기회를 잃은 것으로 슬퍼했습니다. 기회 관련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This means it is best to take action quickly and at the right time.
이 뜻은 빨리 행동을 취해라. 적절한 때에 strike, 치다.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쇠가 뜨거울 상태일 때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you really planning to go to England?
Of course. This is a golden opportunity for me. I'd better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제가 존에게 정말 영국 갈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며 이것은
golden opportunity?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d better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쳐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쇳불도 단김에 빼라. 단김은 달아올라 뜨거운 김을 말하죠. 한국에서 옛날에 소의 뿔을 뽑을 때 뜨거운 인두로 소의 뿔에 뿌리를 달구면 쉽게 뽑을 수 있는 데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속담이 나왔는데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쳐라 이 표현도 같은 맥락인 거죠.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그럼 끝으로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took the job in Florida.
Yes, it was a hard decision. But you know,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기회 관련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홍콩 정부가 해외 민주주의 활동가 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체포영장과 현상금을 내걸고 미국에 사는 몇몇 인사를 포함해 7명의 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여권 취소를 한 것을 비난합니다. 홍콩 경찰은 12월 말 해외 홍콩 인권 옹호자 6명을 상대로 100만 홍콩 달러와 함께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근 표적이 된 인사 중에는 카르멘 라우, 클로이 청, 토니 청, 정 킴와 빅터럭 마우호, 조태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연설로 인해서 외국과의 공모, 그리고 분리독립 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장 최근 여권이 취소된 7명의 인권 옹호자 중에는 테드 후이, 안나 웍, 엘머 위안, 데니스 웍, 케빈 양, 프란시스 후이, 조이 시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2024년 6월 홍콩 정부는 영국에 사는 활동가 6명의 여권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과 12월에 홍콩 정부는 2020년 국가보안법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에 거주하는 활동가 13명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만들기로 선택한 개인들을 협박하고 침묵시키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옹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해외에 적용하는 것은 미국 주권과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억압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홍콩 당국이 국제적 규범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홍콩 정부가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world is heavenly.